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게 된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으셨다는 것쯤은 발람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중에서 발람을 붙잡으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발람이 탄 나귀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칼을 빼들고 있었지만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발락 왕이 주겠다던 금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귀는 천사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비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길로 되돌리려고 채찍질했습니다.
천사는 뒤로 가서 여전히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이른 나귀는 천사를 보고 피해가려고 몸을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혔습니다. 발람은 나귀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한 나귀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천사는 또 물러서서 이번에는 아주 좁은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섰습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나귀가 빠져나갈 틈은 없었습니다. 나귀는 그만 겁을 집어먹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귀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 발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아무 죄도 없는 나귀의 등을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세 번이나 때리나요?
내가 세 번이나 날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쳐 죽였을 것이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날 샀을 때부터 당신을 태우고 다녔지만 전에 언제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다.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발람도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를 벌하러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왜 넌 세 번이나 나귀를 때렸느냐? 네가 옳지 못한 길을 가기에 내 길을 막으려고 나타난 것이다. 나귀가 날 보고 세 번이나 몸을 돌려 내 앞에서 피했다. 만일 나귀가 날 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널 죽이고 나귀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은 자기가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가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고 허락은 하셨으나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못 가게 하시려고 당신을 보내어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이제라도 되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발락 왕은 발람이 정말 오고 있는지 가슴을 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마중 나갔습니다. 그는 발람에게 원망했습니다.
특별히 사람까지 보내어 당신을 초청했는데도 왜 지금에야 오셨소? 내가 당신을 대우해 드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기는 했으나 무엇을 제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천사와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을 보여주었습니다. 발람은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개를 쌓았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오십시오.
발락 왕은 신하들에게 발람의 요구대로 7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로 7마리의 수송아지와 일곱 마리의 수양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발람은 수송아지와 수양 한 마리씩을 각 제단에 바쳤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발람은 발락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희생 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 저는 잠시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발람은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시를 읊듯이 전했습니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여호와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가 없구나.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모셔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다니.
발락 왕과 신하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입을 벌렸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보도록 하시오.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조금만 볼 것이니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시오.
그러나 발락왕은 소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발락왕은 비스가산 위로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제단을 일곱 개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송아지와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제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발락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발람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어.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요.
발락 왕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마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다른 곳으로 한 번 더 안내하겠소. 거기에서는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발락 왕은 아직도 단념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도 발락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곳에서는 모압 평야에 펼쳐진 이스라엘 사람의 장막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다시 내렸습니다. 발람은 눈을 뜬 채로 꿈속에서 말하듯이 황홀한 상태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시를 읊었습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은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디 그리 아름다운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소리를 또다시 듣자 발락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라고 초청했는데 너는 세 번이나 반대로 축복을 빌어주었다. 지금 당장 돌아가거라. 나는 너를 극진히 대접하려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러나 발람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자 그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혼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발람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전에 없던 엄청난 일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발람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도 들었지만 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락 왕을 위해 예언하면서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왕이 약속한 보물이 탐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저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발락이 약속한 돈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노하여 자기 백성을 멸하실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그들과 친해지시오. 그들과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친구가 되거든 거짓 신을 섬기는 축제에 초대하시오. 또한 당신들의 신 바알보를 경배하도록 구원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보를 섬기는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신을 섬기자 발람이 말한 대로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을 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 신을 섬기게 한 벌을 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과 싸워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사악한 발람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미디안의 도시와 가축을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나운 이교도들과 싸울 일이 자주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어른들은 다 죽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후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 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스라엘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지파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는 60만 1,730명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만 따로 세어보니 그 수는 2만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라살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합해서 전체 인구가 놀랍게도 300만을 넘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첫 인구조사 때 끼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모압 평야가 무척 마음에 들어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모압에 그냥 살아도 좋은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압 땅은 넓고 기름져서 푸르고 싱싱한 풀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나 양을 먹이기에는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도 많은 소와 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 지파에게 모압 땅을 가져도 좋지만 그에 앞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이교도를 정복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집을 짓고 또 양들의 우리를 먼저 만들게 허락해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의 기름진 들판을 르우벤 지파에게,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왕국은 갓 지파에게, 그리고 옥 왕국을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곳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돌 우상과 금은으로 만든 우상을 부수고 그 제단을 부수어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상이나 제단이 그대로 남게 되면 멀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이교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족장들은 레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사는 각 성읍의 주위에는 소나 양을 먹이기에 충분한 땅이 있어야만 하는데 밭갈이 할 땅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성읍은 48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라 하여 요단강 양쪽에 각각 3개씩 정해졌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 도피성으로 달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읍들 중 어느 곳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벌을 받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왔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땅 위에서 할 일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백성에게 물을 준다고 한 것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이며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도 강을 건너 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러시듯이 모세에게 더 나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여라. 이 일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 산을 오르면 너에게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 산 위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그들을 자기가 지도하지 못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스러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를 들여다 네 손을 얹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를 삼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라.
또한 모세는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잊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자세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모세가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나라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것을 자손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있는 이그대의 민족들을 없애버리라고 되풀이에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으므로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래 간수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에 써서 제사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읽어주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원하시는지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말한 후에 모세는 다시 부모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성경 중 첫 부분에 있는 다섯 권의 율법책을 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쓸 내용을 미리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면서 성막 깊숙이 있는 지성소의 법궤에 넣어두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일생 동안 두 가지의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과 큰 가축들을 거느리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큰 일은 성경의 첫 부분인 다섯 권의 율법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모세는 120세였지만 아직도 건강하고 젊은 사람처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은 맑고 빛나며 걸음걸이도 아직 힘이 넘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건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거라. 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구경하라.
모세는 자신이 사랑하던 백성과 그 백성을 이끌 막중한 책임을 진 여호수아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행운이 열렸구나.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널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백성아.
그리고 나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리고 계곡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눈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나라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평화롭게 살 땅이 이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니 모세의 마음은 여간 흐뭇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 평안히 누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느보산에다 모세를 묻으셨습니다. 모세가 묻힌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보다 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 죄악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일간이나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